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역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중독의 개념과 증상에 대해서 방송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중독의 실상과 문제점을 함께 알아보시겠는데요.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인터넷 중독에 관한 회복 방송을 16번이나 했어도 대학생들의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요즘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가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컴퓨터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낸 경험들이 다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중독되어 왔고 온라인을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면 불안하거나 감정이 침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 문제 전문가인 닥터 킴블리 영 심리학 교수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중독을 사이버 성적 중독, 사이버 관계성 중독, 온라인 내기 중독, 과잉 정보 중독, 컴퓨터 중독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인터넷에도 중독될 사항들이 너무나 다양한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학교나 기숙사에서 무료로 24시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이 많아서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계층들입니다. 더구나 대학생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자료들을 구할 수 있어서 공부를 하다 말고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이메일 교신, 채팅, 게임, 심지어는 음란물 사이트를 방문할 기회와 경우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대학생들은 공부 명목으로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을 하는 본인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인터넷으로 자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자가 확인해서 대처하면 좋다고 보시는지요?
여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수면, 신체 단련, 취미 활동, 책임성 결여 등에서 무엇을 제대로 못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채팅방, 게임방, 이메일, 뉴스그룹, 웹페이지 서핑에서 각 항목별로 얼마나 자신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적어봐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컴퓨터와 온라인보다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봐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을 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이 심심해서, 외로워서, 아니면 불안해서, 즉 어느 것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을 하더라도 적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상 발견한 원인이나 자신의 고독감과 같은 정서 감정을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좋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연령이겠죠. 인터넷을 심하게 하는 대학생들은 평소 본인의 어떤 경고 증상들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고 증상에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네. 첫째, 지나친 피로감. 두 번째, 전에는 좋게만 생각했던 활동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 세 번째, 전에 없이 친구들을 멀리함. 네 번째, 학업 또는 직장에 문제 발생. 다섯 번째, 일상적인 일들을 무시하는가. 여섯 번째, 혼자서만 숨기며 해야 할 사항들이 증가되는가 등을 살펴서 대처해야 합니다.
아마 대학생들은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 분야들이 다양하고 취미에 관련된 활동도 많아서 자연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보다는 자료 수집과 컴퓨터 저장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에 취미가 있는 대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 수집과 저장은 물론 작곡이나 편집 등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여러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에 열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 또래 모임 친구들과 이메일 교신도 많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더러 메일함이 꽉 차서 전달되지 않는다며 다시 메일이 반송될 정도입니다. 여러 번 메일과 스팸 메일들을 제때 삭제해야 하는데 그냥 계속 저장 상태로 놓아서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하면 모두가 공부에 열심인 줄 알고 또 성인이라 가족들이 일일이 간섭을 할 수도 없는 점도 대학생들이 컴퓨터 사용을 더 남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겠군요.
비록 남들이 다 하는 컴퓨터를 하는 것이며 모두가 약간의 중독기는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대학생 연령에서부터 중독증에 처하게 되면 그간 공부하고 연마한 실력과 꿈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중독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실제로 요즘 회복 모임에는 학업을 중단한 대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몇 년 내에 사회적으로도 예상치 못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아무래도 한인들의 컴퓨터 사용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컴퓨터를 많이 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의 컴퓨터 사용 실상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컴퓨터 중독에 관한 실제 상담 사례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들은 사이버 중독 상담 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 달간 매일 20시간씩 컴퓨터를 하다가 중독된 남자 대학원생 K씨에 관한 이야기를 기사로 다룬 내용입니다.
K씨는 자신이 하나로통신 ADSL을 사용하기 시작한 2000년 4월 5일부터 그해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컴퓨터를 심하게 하다가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했다. K씨는 집에서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컴퓨터를 하다가 책상 위에 쓰러져 잘 정도로 중독이 되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하루에 2시간만 잠을 자고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에만 몰입하였는데 그 전에도 컴퓨터를 했었지만 이렇게 중독될 정도는 아니었다.
K씨는 한 달 동안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어도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지나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오로지 학업에서만 나타났고 기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K씨와 같이 평소에 대인 관계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컴퓨터를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지탱해주는 주요 생존수단 도구로 보게 되어 더욱 컴퓨터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고 오히려 타인과의 만남이 자신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그는 타인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꺼렸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유대감에 대한 거부감도 강했다.
이러한 그에게 인터넷은 자신이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해주는 방편으로 작용되었다. 타인과 함께 즐기는 대신에 스스로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의 도움 없이도 얻게 해주는 인터넷은 그가 원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지탱해주는 도피처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K씨는 자신이 빠져든 인터넷의 매력은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무료로 다양한 각종 상영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전에는 상영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빌려달라고 부탁이나 사정을 해야 했었으나 이제는 자신이 원할 때 직접 다운받을 수 있으며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발견하였을 때 무한한 기쁨과 환희를 느꼈으며 최신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공짜 의식에서 만족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온라인 사이트에는 언제나 다양한 최신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에 재미를 느꼈고 무엇보다도 온갖 종류의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는 것에 빠져들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음악 파일인 MP3, 최신 영화 및 뮤직비디오 등을 무료로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최신 영화의 경우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삭제된 장면도 인터넷을 통하여서는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장점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K씨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단 하나의 문제는 학업 지장이었다. 그는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인터넷에 빠져 시험 준비를 못한 채 시험을 치르기도 했으며 학교에서는 필요한 일만 처리하고 곧바로 집에 가서는 책상에서 쓰러져 잘 때까지 인터넷을 했다고 했다.
네, 이번에는 상담 사례 중에 여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온라인상에서 드디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19세 여자 대학생인 L양의 이야기입니다.
L양의 인터넷 사용 장소는 주로 공강 시간에는 학교 주변에 있는 PC방에서 그리고 집에 와서는 새벽 2, 3시까지 했으며 그녀는 하루 평균 6시간, 주당 40시간 이상을 온라인을 했다. 그녀의 인터넷 사용 목적은 취미 활동, 필요한 정보 탐색,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 친구들과의 연락, 그리고 영화 음악 및 디지털 사이트 방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주로 이용하는 곳은 동아리와 자신의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는 자신을 알리고 타인과의 의사 교환을 위해서 사용하며 동아리가 주요한 활동 장소로 그녀는 현재 만화, 영화, 자동차 레이스 등 총 30여 개의 온라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인터넷은 엘양에게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녀에게 분명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었지만 수줍음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새로 만나는 자체를 힘들게 느꼈다. 그러나 직접 대면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얼굴 없는 만남에서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고 눈맞춤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직접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온라인에서는 30개나 되는 온라인 동호회에 참여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장시간 관계를 맺어올 수 있었다.
엘양은 중2 때부터 사귀어온 온라인 친구 10여 명 중에서 5, 6명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이들과 2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만난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에도 학교 친구보다는 인터넷 친구가 많아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졸업 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70%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생활이라고 한다. 대학에서도 실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대신 온라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홈페이지로만의 의사소통을 하고 모든 사항을 홈페이지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더 편하며 종강 파티나 과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가본 일도 없다고 하였다. 엘양의 생활 패턴을 보면 인터넷 하느라 새벽 2, 3시에 자서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전 수업은 듣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아침에 있는 두 개의 학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으며 레포트는 인터넷이나 통신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낸 적은 없지만 인터넷 때문에 시험 공부를 못한 적은 있으며 학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엘양에게는 온라인이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실제 대인관계나 학교 생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온라인만이 그녀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그녀가 얻지 못한 것을 온라인을 통하여서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존재감이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는 수단으로 온라인을 선택했다. 그 결과 실제 대인관계에서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하는 등의 학업 문제가 생기고 눈이 나빠지며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제때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위장도 나빠지는 등 건강상의 문제도 생겼다. 다음은 31세 회사원이 자신은 인터넷에 미쳤다고 스스로 말한 H씨의 경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씨는 회사에 다니는 31세의 남성이다. 그가 처음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90년 초반이었다. 99년 초에는 친구들과 게임방에서 스타크래프트 등 오락을 하였고 회사에 전용 인터넷 선이 설치되면서부터는 집에 안 가고 회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며 토요일에 퇴근 시간이 되어도 퇴근도 안 할 정도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의 하루 인터넷 사용량은 회사 업무로는 3시간, 그 외에 사적인 일로 5시간 내지 6시간을 집에 와서는 하루에 2, 3시간 정도,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저녁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게임방에서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연속으로 컴퓨터를 해서 총 하루에 9시간 정도로 한 주에 42시간 정도 컴퓨터를 한다고 했다.
그가 인터넷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시간대별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다. 첫째는 회사에서는 음악 사이트, 인터넷, TV, 자료를 모아놓은 곳 등을 돌아다니고 둘째로 게임방에선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며 마지막으로 밤에 사람이 없을 때는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목적으로 온라인을 사용하는데 자신은 이런 것을 해봤다 하는 마음, 남에게 자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욕구 만족을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며 또한 자료 수집에 대한 집착으로 최신 정보를 찾으러 끊임없이 인터넷을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는 그 자료를 찾을 때까지 최고 20시간 동안 계속 사이버 공간을 헤맨 적도 있다고 한다.
H씨는 인터넷의 장점으로 직장에서 인터넷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과 업무상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인터넷은 자신이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으로 자신에게 대리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그곳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있으며 자신의 지식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적 특성과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다. 특히 한쪽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몸이 많이 나른해져서 일요일날 시컷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또한 달라진 생활 패턴, 자료 수집에 대한 강박관념, 쉬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자료를 모으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급해져서 미칠 것만 같은 생각 등이 문제라고 했다.
H씨는 단순히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에 만족해서 그다지 실제 대인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가족관계에서도 그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어머님과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만 매달려 생활하였으며 밥 차려달라는 말이나 아침에 깨워달라는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은 여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결혼 역시 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100번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네, 컴퓨터와 인터넷 개발로 실제 생활에서 억눌려 지내왔던 사람들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요, 결국에는 실제 생활을 더 멀리하게 돼서 삶이 망가지게 되는 끔찍한 내면들이 다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성 교사님께서는 이 세 분들의 상담 사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대생은 공강 시간에 주로 학교 주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했다고 해서 상담 사례 모두에서 속도가 빠른 DSL 모뎀이 설치된 사무실과 집, PC방 등에서 더욱 인터넷을 할 충동심과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량은 평소에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얼굴 없는 온라인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세 사람 모두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중독자분들 모두도 이와 같은 내성적인 성격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역시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공평히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지고 있어서 컴퓨터에 너무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른 일상적인 일은 컴퓨터를 오래 한 만큼 못하게 마련이어서 수면이나 학업 또는 직장일 등 일상적인 일들을 못하게 되어서 스트레스는 인터넷으로 현실을 회피하기 이전보다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만 현실 도피를 추구하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사람의 경우 모두에게서 컴퓨터 사용의 삶이 주가 되어버린 점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엘량의 경우는 자신의 생활비 중의 70%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생활이라고 했고 K대학원생은 하루에 2시간만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컴퓨터를 했다고 하니 하루 생활의 90% 이상을 온라인 생활에 소비한 셈이죠. 또 직장인 H씨도 주말에는 14시간씩 컴퓨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평소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는 내면적인 현실을 개발시키기보다는 컴퓨터를 통해서 부족한 자신의 현실을 도피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흔히 도박 중독자들이 빚을 갚으려고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는 말들은 하지만 딴 돈으로 빚을 갚아본 적이 별로 없고 내면적으로는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들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박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컴퓨터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추구하다가 그 성격까지 변화된다는 점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으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서 대리 만족을 추구하지만 컴퓨터 중독의 결과로 자신도 모르게 매사에 강박관념이 생겨나게 되어 성격이 급해져서 즉시 만족에만 더욱 매달리다가 육체적 건강 문제는 물론 생활 패턴까지 바뀌어 버려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이나 무료함을 달래려다가 더욱 처참한 자신을 자초하는 격이 되지요.
네, 상담 사례에 나타난 공통점과 대응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사람의 공통점부터 요약해 주시지요.
모두가 한 주에 40시간 이상 컴퓨터를 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자들이 컴퓨터 사용 실태 조사에서도 한 주에 38시간 이상 컴퓨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이분들은 중독자죠. 또 평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버를 통한 피상적인 대응관계를 건전한 실제의 대응관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혼자서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친구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실제 사람들과의 이성관계를 회피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는 마약 중독자에게는 마리화나나 코카인이 절친한 친구와 같고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 행위에서 섹스보다는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네, 상담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 결과로 생기는 대인관계 손상의 심각성이나 중독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향도 공통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모든 중독자들 자신이 다 망가져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끔찍한 병이 바로 이 중독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셨어요. 상담 사례에서도 알코올, 마약, 도박의 경우와 똑같이 무료함, 호기심, 내면적인 보상 행위 등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점점 현실을 더 회피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하게 하다가 컴퓨터나 인터넷에 중독 현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각종 중독 결과들로 생활이 망가지게 되어 회복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네티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에 힘입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과거 현실에서는 얻지 못했던 만족 추구들을 하지만 자제하지 못하면 누구나 상담 사례의 주인공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고 현실 생활을 보완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는 인터넷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인터넷 중독 문제를 여러 차례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사례들을 상담적인 견해에서 살펴보면서 인터넷 중독도 마약이나 도박 중독과 같이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 자신이 더하게 되었네요. 이미 방송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컴퓨터와 인터넷의 그 무엇이 중독을 조장하는지와 그 문제점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장점은 편리성, 익명성, 도피성, 즉시 만족성 등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즉시 만족성을 신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온라인상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컴퓨터로만 PC에 저장된 음란물이나 음란 CD를 보는 경우도 허다한 요즘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사이버 섹스이면서도 컴퓨터 중독에 해당됩니다. 성적 만족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 매일 음란물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음란물 아이템들을 자꾸만 더 개발시켜서 온라인상의 가상적인 수단들이 자꾸만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미국 심리상담자는 사이버 섹스 중독자 중에 17%는 인터넷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평생 동안 성적인 문제가 없을 인터넷으로 인한 희생의 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등장은 모든 행위 중독을 조장하고 용이하게 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치닫는 네티즌들에게는 인터넷의 익명성, 편리성, 도피성, 신속성은 문명의 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재적인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네, 이렇듯 문명과 전자발달이 사회와 가정을 중독으로 몰아가는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면 크리스천들도 예외일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리스천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어떤지요?
사실 참신한 신앙인은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만 성령 충만함이 오락가락하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래도 환경적 요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교회 직분이나 성령 충만함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부정한 일들을 자제할 수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남들을 의식해야 하는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게 되므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평소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컴퓨터로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선교사님, 우리들은 자고 나면 문명과 과학이 날로 발달되어서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되어서 좋지만 중독이라는 무섭고 흉악한 어둠의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중독의 그늘은 어느 가정이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스며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므로 어떻게 미리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는 중독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미 중독된 사람들을 회복으로 안내하고 둘째는 내 가정에 중독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만 합니다. 중독 예방은 중독 문제를 상세히 아시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내용은 중독 문제가 없는 일반 가정에서도 아주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네, 중독증 회복하면 이효양 선교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큼 선교사님은 이 분야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가능한 중독 회복에 대한 많은 정보와 회복 내용을 사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지나치게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인터넷의 익명성, 저렴성, 즉시 만족성, 도피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혹 내 가정에도 컴퓨터 중독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으신 회복방송 청취자임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다음 날의 오늘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